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서명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중국을 겨냥한 조치들이 담겼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이번 국방수권 법안에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주목한다면서 이 조항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중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 투자자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하며 이것이 양국 간 투자 협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는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가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인 목사 구금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미국 전자제품 불매를 선언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4일 터키 여당인 정의개발당 행사에 참석해 터키가 경제전쟁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산 전자제품의 구매를 거부할 것이라며 미국에 아이폰이 있다면 다른 쪽에는 삼성이 있고 또 터키 업체인 베스텔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터키에 투자를 계획하는 업체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20% 가까이 가치가 폭락했던 터키의 리라화는 터키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발표로 14일 일시 회복됐지만 여전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취재 도중 체포됐던 미국의 소리 VOA 중국어 방송 기자를 6시간 만에 석방했습니다. 앞서 VOA 중국어 방송 소속인 이빙펑 기자와 또 다른 멀티미디어 담당인 알레나이 기자는 13일 중국 공안 당국에 의해 체포 구금됐습니다. 이빙펑 기자와 알레나이 기자는 상동성 진안에서 중국의 저명한 반체제 학자인 순홍광 은퇴 교수와 얘기를 나누던 중 체포됐습니다. 당시 순홍광 교수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빙펑 기자에게 자신이 체포된 경위를 설명하고 VOA가 자신의 구금 소식을 전한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수차례 인터뷰를 중단시키려 했으며 기자들을 아파트 입구에서 체포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13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관영 언론은 이날 파테흐 모빈, 즉 빛나는 정복자라는 이름의 탄도미사일이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아마라 하타미 국방장관은 이 미사일은 100% 국산 기술로 만든 것이라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 미사일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새 미사일의 구체적인 사거리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이란이 과거에 개발한 미사일 사거리를 200에서 300km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지난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남미 공산주의 국가 쿠바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투표를 앞두고 공청회를 시작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쿠바 의회가 지난달 채택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13일부터 국민들에게 열람시키고 11일까지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전국적으로 3만 5천 곳에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 기간 해외 거주하는 쿠바인들의 의견도 수렴할 방침입니다.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서 쿠바위에는 지난달 20일 사유재산과 소규모 자영업을 인정하고 성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쿠바의 최고 지도자 임기를 5년 중임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국이 올해 처음으로 정부 주관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수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남북한이 다음 달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데 대해 남북관계와 비핵화를 분리해 다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기구는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활동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열병식 모습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 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남북한이 다음 달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데 대해서 남북관계와 비핵화를 분리해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선비핵화 요구에 집착한다는 북한의 비난에는 비핵화 약속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백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 남북한이 9월 중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은 이날 고위급 회담을 열고 정상회담 합의 사실을 담은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를 합의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 개선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존 볼튼 보좌관은 지난 5일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남북협상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추가 협상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지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우선순위는 비핵화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지난 4월 18일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미국은 개선된 남북관계를 지지하지만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말처럼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미국의 선비핵화 요구와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을 비판한 데 대해 비핵화 약속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이 재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하겠다고 약속했고 여기에 전 세계가 집중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담화를 통해 미국이 일방적인 선비핵화 조치를 고집하고 있으며 북핵과 관련된 모략 자료를 꾸며내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다면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과 관련해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며 이는 이번 절차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남북한이 9월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진전이 균형 있게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된다는 것은 미북협상의 교착 상태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9월 열린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남북관계가 미북관계보다 너무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목표 중 하나는 미북 간 관여에 다시 탄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I think it is a positive thing. One of 그러나
문재인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미북 관계와 남북 관계가 평행적으로 진전되는 게 중요하다며 남북 관계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는데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런 압박을 너무 이르게 완화하려는 것으로 비치는 한국의 행동에 반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at it's important for the two tracks, USDPRK and North-South, to remain in sync.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역시 남북회담이 다시 열리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한국과 미국이 같은 정책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논의를 이미 가졌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First of all, I very much hope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lready been in communication with the U.S. government on their summit and that
현재까지는 미국의 정책과 한국의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성공적이었지만 북한 지도자들의 전력을 봤을 때 미한 간 공조가 앞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우선순위를 놓고 미북 간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와일더 전 보좌관은 북한이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 think they're playing a dangerous game. Because if they think that they can
북한이 협상 절차에서 간단히 벗어나고 또 비핵화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은 협상 과정에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미국이 지쳐버리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한다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된다는 것은 협상에 어떤 진전도 없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probably indicating that there's great deal of concern that there's no movement.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등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졌을 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회담을 재개했던 사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한국이 북한의 선 평화 선언 후 비핵화라는 입장을 지지한다는 뉴욕 타임즈의 최근 보도와 관련해 전직 미 관리들은 한국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평화선언을 하면 비핵화의 실패에도 군사행동으로 위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한국이 북한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한국은 미국과 북한의 입장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 don't believe South Korea is backing the North Korean position, but I think the South Korean
최근 미북 공동 성명에는 비핵화 이외에도 평화 체제 구축과 미북 관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부문에만 집중해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등 관계 개선의 균형을 맞추려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와일더 전 보좌관은 평화선언이 이뤄져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이 어려워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군사공격 시행에 손발이 묶이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If there was a peace declaration, I suppose you could argue it would be a little more difficult, although I don't think
아울러 남북이 평화선언과 관련해 계속 대화를 가질 수는 있지만 한반도에 군대가 주둔하는 한 미국을 제외한 평화협정 체결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번 사건에 연관된 한국 기업이 세컨더리 제재를 적용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제재 위반은 어디까지나 위반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I don't think that's right. A violation is a violation.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반입하고 거래 대부분의 달러를 사용했다면 엄연히 유엔과 미국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미국은 그 대상이 한국 기업이라도 규정에 따라 세컨더리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으로 반입된 석탄이 북한산인지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돼야 미국의 세컨더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한국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미국의 독자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위반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관련국에서 조치가 없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정부는 사건 초기부터 공조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관을 지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산 석탄임을 암시하는 단서들이 있었다며 한국 정부와 관련 발전업체 그리고 은행들은 제재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mean there are things that they should have seen. Number one, the coal was anthracite coal. China doesn't export anthracite coal. Russia does export anthracite coal.
석탄이 수분과 발열량이 낮은 무연탄이라는 점. 그리고 이석탄이 시장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됐다는 점은 북한산 석탄임을 경고하는 적신호였다는 겁니다. 또한 문제의 석탄이 주로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하는 항구들을 통해 들어온 점과 여기에 사용된 선박이 북한 선박 네트워크에 연결됐음을 암시하는 패턴으로 운항된 점도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각국 정부는 제재 시행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는데 한국 정부는 최소한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유엔과 미국은 관련 발전업체와 은행들이 제재 위반 가능성을 사전 인지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And I think that there are things that the U.S. law enforcement and the UN panel of experts can investigate and should investigate.
아울러 미국은 이번 사건에 연관된 러시아 홈스크항과 나후카항에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한 검열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며 한국의 평택과 포항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서도 현재로서 미국은 한 발 물러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 mean, it's possible, but it'd be a big mistake, I think, on our side, because basically that would be say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한국은 북한과의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대북 제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제재 집행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자체 조치를 취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한국이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선박 내척에 대해 입항금지 처벌을 내린 것은 현재로선 충분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I would argue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set up a very high bar. I mean, all of these sanctions, if you think about it, including everything the U.S. does.
미국의 제재를 비롯해 모든 대북 제재는 결국 한국을 위한 것인 만큼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재 시행과 처벌 기준을 높게 설정해야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한국 정부가 독자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한국에 많은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미국과 중국 정부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중국 은행들을 처벌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한 사례들이 있다며 미국과 한국도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산 석탄의 한국 유입과 관련해 김영문 한국 관세청장은 국제적인 첩보를 애초에 받았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번 사안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이고 외부로부터의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문 한국관세청장을 함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조사가 10개월 넘게 걸린 이유에 대해 많은 분들이 쉽게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런 사건이 우리 관세청 수사에서 그 전에 있었던 적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통상적으로 얼마가 걸린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게 처음 하는 수사이기도 하지만 한 4개월 정도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우리 나름대로 판단했다고 생각을 하고 수사지휘권을 했는데 검찰에서도 모자란다고 해서 재수사지휘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한 4개월 정도 걸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렸다 또는 우리가 방치를 했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 같습니다.
관세청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초반에는 단순한 구두상 첩보 수준의 정보를 받았다 이렇게 보도자료에서 밝히셨고요. 또 추후 수사 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요청해 이후에는 사진 자료까지 제공되었으나 의심 수준의 정보였다 이렇게 보도자료에 좀 명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의심 수준의 정보라고 해도 첩보였고 또 사진 자료까지 제공받았는데 그 이후 조치라는 게 이 장기간 조사.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전제로 까는 게 이 정보가 사실은 그 이 국제적으로 온 정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제되어 있는 정보였을 거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 쉽게 밝혀낼 수 있을 거라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첩보가 왔을 때 이게 사실 첩보라는 거는 이 배 지금 들어오는 배 석탄이 북한산일지도 모른다. 북한산이라는 정보가 있다. 이 정도뿐이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처음부터 다 모든 것들 사실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석탄을 싣고 가고 거기서 환적을 하고 그게 다시 앉아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다른 배로 환적을 해서 들어왔다는 건데 요게 그날 바로 환적을 해서 그날 바로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지금 피의자들 끝내는 진술도 필요한 거고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증거들도 필요한 건데 그것들을 확보하는 데 시간도 걸렸고 그 진술을 이끌어내는 데도 이제 시간도 걸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걸 또 돌려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북한산 석탄이 이 한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게 사실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왜냐하면 그만큼 들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밝혀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 뭐 지금 수사하면서,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진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만약에 시간을 돌려서 지금 다시 작년 10월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결과는 똑같았을까요?
지금은 아니까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라면 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는 뭐 후회가 되는 부분 없으세요? 혹시 뭐 이 부분은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었다라든지.
뭐 그래 따지면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수사 인력 같은 걸 좀 더 투입을 하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될 줄 알았으면 좀 더 투입을 하고 좀 더 독려를 하고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죠.
예. 그게 뭐 수사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렇게는 생각 전혀 하지 않았고요. 통상적으로 우리 지금 우리 하는 일이 딱 요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이 수사팀들한테 그 사건을 배당을 했고 그 팀들은 진짜 열심히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후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많은 인력을 투여했으면 좀 더 그 수사팀들한테 진짜 미안한 소리지만 좀 더 유능한 사람들한테 사건을 맡겼으면 하는 생각들은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사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가 보면 석탄의 구매가 얘기가 조금 나왔었어요. 구매가가 현저히 낮았다. 이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알 수는 힘들고요. 알기는 힘들고요. 그 두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청 입장에서는 이게 물건을 수입하는데 어떤 평균적으로 지금 톤당 90불이었다. 또 100불이다. 톤당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러시아산 그 석탄이 100불로 들어오는데 한 업체가 70불이다. 라면, 이게 뭐지? 이거 그냥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관세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때는 통관 단계요. 그때는 평균보다 조금 더 높았던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96, 평균은 94불, 95불, 그 정도였다 그러면 이번 저 남동발전에 들어온 게 96불이나 7불 이 정도였기 때문에 도리어 문제를 삼기 힘들었고요. 지금 언론에서 제기한 건 뭐냐면 입찰. 남동발전에서 그 사겠다고 입찰을 했을 때 그때 세 개 업체에서는 120불, 톤당 120불 정도로 했는데 이 업체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업체는 96불인가? 그러니까 한 30불 싸게 했으니까. 그때 이 싼 걸로 하기로 했으니까 문제가 됐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거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러시아산이랑 어쨌든 금액이 비슷하게 들어온 거예요? 관세청
자료에서? 예, 우리 관세청 자료에서 보면 러시아산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더 높았던 가격입니다. 그거조차도. 전체적인 그 평균에 비해서.
조금 근데 좀 틀린 자료가 아닐까? 왜냐면 저쪽이 남동발전에 처음에 입찰했던 게 그때 보면 120불이 평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세청 자료는 90불대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근데 그게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발전용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전체적인 그 이게 그 발전용 같으면 좀 더 아마 그 열량이 높은 걸 쓰나 봅니다. 그래서 한데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그랬는데 발전용 자료는 다른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전체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열량으로 만약에 이제 들어올 때 그때는 요 정도 가격이 맞다라고 한 뭐 그런 자료가 좀 관세청 차원에서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없고요. 네. 지금 현재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제가 관세청장으로 처음 와가지고 생각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네.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조금 만들어져 있었으면 조금은 예방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거는 뭐 확실할 건데 전체적으로 우리 세관 행정으로 봤을 때 그건 좀 불가능한 문제가 터지고 났을 때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추가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모든 것들 다 갖추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최초 조사를 시작했을 당시에 외부에 잘 안 알려진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안 알려져야죠. 수사인데. 수사의 원칙이죠. 지금 대한항공사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먼저 알려졌어야 힘든 거예요. 수사는 기본적으로 몰래 해야죠.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때 딱 들어가서 증거를 확보해야 수사가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의 본질이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피사실 공표 금지. 그러니까 이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수사할 때 그게 알려지면 안 되는 거고요. 그것도 있고 또 아까 이 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좀 처음에 좀 말씀드렸듯이 정보 제공 국가에서 정보 제공 사실을 좀 숨겨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알리고 수사할 내용은 아닙니다. 단언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관세청장이지만 그전에는 검사였거든요. 수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밀행성이 원칙입니다. 수사의 밀행성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럼 각도를 조금 다르게 질문을 드리면 저희 7월 중순에 저희 뷰웨이에서 이번 석탄 문제를 보도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번 수사 발표를 하셨을까요?
저는 뭐 더 빨리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지금 보도와 전혀 상관없이 저희들은 이미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지를 해서 압수수색을 했고 피의자들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은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제 원리 원칙대로 하다 보면 북한 측의 반발도 있을 거고 남북 화해 분위기에 조금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최소한 제가 대답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쪽 관련해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데 전혀 없었습니다. 진짜 그쪽은 확실하게.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쪽 차원에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수사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논의를 해본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보고 우리가 수사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고했던 뿐이고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보고한 것도 별로 없고요. 계속 우리가 그냥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거고 아까 그 뭐 보고라고 했던 거는 이건 말고도 여러 가지 우리 저 세금이나 응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앉아 그 배가 들어왔다. 뭐 그거는 즉각적인 조치. 우리 검색을 했다. 검색 결과가 어떻다. 이런 것들은 수시로 보고를 하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계속했지만 수사 자체에 대해서는 뭐 지시도 없었고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인 것도 보고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라면 지금 청와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교부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네. 정보 자체가 외교부나 어쨌든 국정원 통해서 온 거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수사 그러니까 요 정보뿐만 아니라 요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 억류를 했다는 이런 부분들 검색을 해달라 이 부분들은 좀 의심스럽다 좀 확인해달라 뭐 이런 것들은 수시로 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체가 있죠. 수시로 연락했고 그 협의체에서 저희들이랑 주니까 그 협의체 보고하는 거죠. 그 협의체는 당연히 이제 외교부하고 국정원 이쪽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청와대 뭐
아마 그것도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인터뷰의 함지아 기자였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기구 WFP는 제재를 준수하는 선에서 대북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도 제재로 인해 인도적 지원 활동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금 창구와 생필품 공급망이 제한된 데다 지원 물품을 싣고 갈 선박을 찾기도 어려운 형편이라는 설명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WFP의 모든 대북 지원 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범위 안에서만 이뤄지고 있다고 제인 하워드 WFP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하워드 대변인은 1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대북 제재 준수를 확인하면서도 제재로 인해 대북 인도적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거래가 중단돼 현금 운용이 어렵고 지원 물품 공급망이 와해됐으며 생필품 운송도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화물 검색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 때문에 선주들이 배를 북한에 보내길 꺼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워드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최근 유엔 안보리가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어려움은 실제하며 인도주의 사안은 정치와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6일 대북 인도적 지원 시 품목에 대한 설명과 수량, 관련 당사자 목록, 운송 경로 이동 과정 등 10가지 항목의 세부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채택했습니다. 이 같은 형식을 갖춰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를 요청하면 신속히 승인 여부를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 9일 북한 주민의 안녕을 깊이 우려하지만 현재로선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내달 9일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 수천 명이 집결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VOA가 민간 위성업체 플래넷 랩스가 한반도 시간으로 11일 오전 10시 54분 평양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살펴본 결과 김일성 광장에는 직사각형 형태로 도열한 인파가 포착됐습니다. 김일성 광장의 중앙 부분에 집중돼 있었는데 이들이 모인 자리는 붉은색과 노란색이 어우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과거 열병식 준비 과정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양 시민들은 김일성 광장에 모여 붉은색의 꽃을 들고 그 가운데 모인 인파가 노란색으로 글씨를 만들곤 했습니다. 다만 과거 김일성 광장 전체를 붉게 물든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전체 광장의 약 10% 면적에서만 인파가 목격됩니다. 열병식 참가 인원 중 일부만이 집결을 한 것인지 전체적인 열병식 규모가 축소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김일성 광장을 찍은 위성사진에는 김정은이라는 글자와 조선노동당 로고를 노란색으로 만드는 수만 명의 인파가 포착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월 8일 같은 장소에서 건군절 기념 열병식 행사를 개최했었습니다. 당시 조선중앙TV 보도 등을 확인해보면 광장의 인파는 붉은색 꽃 등을 이용해 김정은과 같은 글씨를 만들어냈습니다. 열병식 준비 과정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모습은 12일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 광장을 찍은 위성 사진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군인들로 보이는 인파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차량 수백여 대가 주차되는 공간에도 차량으로 보이는 물체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이곳은 평소 군인들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2월에도 약 2개월 가까이 해당 장소에 군인으로 추정되는 인파가 모였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다음 달 9일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유엔인권서울사무소는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의 조사와 기록 작업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이를 위해서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엔인권서울사무소의 시나 폴슨 소장은 1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북한 인권 단체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반인도 범죄 사례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Basically, we've invited a number of differen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을 초청해 북한의 반인도 범죄와 관련한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을 위해 어떤 기록 작업이 필요한지 전문가들의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폴슨 소장은 특히 반인도 범죄의 정의와 요건, 그리고 효과적인 인터뷰와 상담 등 정보 수집 방법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책임 규명과 처벌 과정에서 어떤 정보들이 유용한지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폴슨 소장은 앞으로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기록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or any kind of future accountability mechanism or process, whatever that looks like,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start documenting these.
앞으로 책임자 처벌이 어떤 방식이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든 지금 인권 유린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폴슨 소장은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포괄적으로 북한 인권 유린의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폴슨 소장은 이번 교육이 오래전부터 북한의 인권 유린 사례들을 기록해온 민간 단체들과 협력하면서 서로 경험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 그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권은경 사무국장은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의 이번 교육이 매우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인권 유린을 기록하고 또 이것을 국제 형사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된다는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그 논의를 위해서 또 활동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시의적인 차원에서든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런 인권 유린 그리고 반인도 범죄에 해당되는 인권 유린 상황 자체를 제대로 기록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권 사무국장은 북한 인권단체들의 활동 방식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런 기준 없이 여러 가지 인권 상황을 폭로하는 활동을 주로 했지만 지금은 국제인권협약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국제적인 옹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 사무국장은 각 단체들이 자신들의 특성에 맞춰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단계라며 이번 교육은 각 단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게 더 그 인권 문제로 다뤄지고 또 국제인권법의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케이스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의 이영환 국장은 북한 인권단체들의 정보 수집 활동이 이번 교육을 통해 보다 체계화, 전문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국제 기준 또는 나중에 형사 절차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좀 업그레이드 되는 걸로 바꾸려고 하면은 이제 필요한 법률 지식, 형법 지식, 그다음에 국제 재판소 프로세스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실무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 국장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투명한 재판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재판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관련 조사에 대한 기록도 국제적 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증거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추구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간수나 아니면은 상급자 명령을 받아가지고 총살을 집행한 사람들이 무겁게 처벌받고 실제로 이제 그런 거를 승인하거나 아니면은 명령을 하거나 묵인을 하거나 해준 상급 지휘자들은 그 면피를 하거나 면죄부를 받거나.
이 국장은 이 같은 접근법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번 교육에서 상급자 책임과 지휘자 책임을 묻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는 해마다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 동남부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는 50대 탈북자 폴 김 씨 부부의 두 번째 사연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동남부 플로리다주 템파에 거주하는 3인 탈북자 가족. 폴 김 씨 가족이 미국에서 자리 잡은 지도 이제 내년이면 10년이 됩니다.
뭐이라면 마음속에 미국이랑 이렇게 자리 좀 잡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가 전쟁 때 마산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네.
당에 충성하며 보장된 삶을 살았던 북한 남성이 갑자기 탈북을 결심한 이유를 설명하는 김 씨는 중국을 대상으로 무역에 관여했던 이야기를 상세히 털어놨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의 신변 안전을 위해 민감한 내용은 비공개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얼음이 이렇게 녹을 때 그때인데 탈북이가 동기는 중국에 개량 다녔어요.
네.
무역으로 뭐 쌀도 갖고 오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서 북한 쪽에서 나가는 중국에 나가는 물품을 보내고 용길 도문으로 계속 식량도 들여오고 콩기름도 들여오고 쌀도 들여오고 종이도 들여오고
군제대 후 당의 지시에 따라 무역에 관여했던 김 씨는 중국을 빈번하게 오갔습니다.
우리 70달러면 최고고 뭐 어떤 데 뭐 50달러 그 와쿠란 건 국가가 승인하는 가격이 있어요.
네.
이 가격은 얼마 아래까지는 못 판다. 외국에 다른 나라에 팔 때.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가서 팔아서 무슨 뭐 한 톤, 다섯 톤 팔았다. 뭐 한 톤당 5만 달러다. 그 한 톤은 5만 달러로 파는 거예요.
네.
그 라진 쪽으로 개방됐습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네. 한 무역을 활발하게 진행했던 터라 손쉽게 다양한 물품을 접하게 됐던 김 씨.
그 순환하면서 중국에 가서 드라마를 갖고 나갔어요. 내가 집에서. 아. 그래서 그냥 그 옛날 영화 좋아하니까 대저용이라는 영화가 참 재미나더라고. 특별히가나.
네.
그래서 그거 갖고 나와서 집에다 몰래 와이프랑 봤지. 록하게다 끼워놓고. 그
기독교 성경책까지 얻어온 김 씨.
그 보다가 집에 계속 그리고 있었는데
네.
거기 후에 재미나는 곳에 범이 나온다고. 그다음에 중국에 갔다가 그 한국 사람들이 보낸 그 영화 안에 라이프 성경이라는 책을 또 몇 권을 또 얻었댔어요. 그
성경까지.
그러니까 그건 왜냐하면 성경을 무슨 믿으려고 판 것도 아니고 너무 북한에서 중국에 우리 갈 때마다 2박 3일, 3박 4일 가면 그런 거 절대로 가지 말고 이 보육에서 다 따라다녀요. 몇 번 따라다니다가 이 사람 믿을 수 있다 할지는 안 따라다녀요. 한 서너 번까지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이전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또 우리가 와쿠가
김 씨는 자신의 신분은 든든한 우산을 쓴 것이나 다름없었고 걸려들 것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볼 게 있어요? 시라손이라는 거 하고 그런 거 좋아하니까 나 그거 앉아서 CD 보고 앉아 있는데
이 나라 애국을 위해 이정재 씨를 고발한
초가집이 갇혀 왔어요. 내 와이프가 집에 있다가 엄마네 집에 음식이 명절 음식이라는 거 좀 갖다 주려고 갔단 말이에요. 가고 나는 그때 갈치게 대문을 우리 이렇게 대문이 그 집에 문이 있고 또 담장을 비쳤어요. 그리고 또 철대문이 있는데 그 철대문을 걸지 않고 대가 갔다 오느라고 안 걸고 후뚝 나간 거예요.
문이 열려 있었군요.
예, 네, 근데 또 도보이부에 또 혼다 하는 방탕. 아이들이 그러니까 출출하니까 오는 누구네 집에 가면 얻어먹을 수 있겠다. 이런 걸 보이부도 다 배급주고 사는데 뭐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중국에 내 무역 갈 때 따라오던 치더니까 옆에 와서. 그러니까 오늘 저 집에 있는 집 가서 술이나 한 잔 얻어먹자고 문 똑똑 두드렸다가요. 그 모르고 지금 앉아서 지금 정신없이 지금 자 지금 드라마를 지금 보고 앉아 있는데 똑똑 그래서 와이프가 놀리는 줄 알고 빨리 들어와. 쭉 돌아보는데 아 이 보이브 새끼들 두세 명이 후고 오는데 너 바빠서 되면 이거 잡아 전기 수업 있잖아 이거 코드 연결해 그거 잡아 뽑아야 아, 그 새끼가 딱 봤지. 이건 현행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한테 얻어먹으라고 한 아이들한테 완전히 범죄자가 된 거예요. 기다면 설복을 하고 뭐 안 된다는 게요. 뭐 돈이 있는 거 집에 거 다 건져놨는데도 안 된대. I've seen death, but the monster 내가 그 망고의 욕적이란 말이에요. 이거 내가 말을 했지. 내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난 당에 항상 충성 다해왔고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왜 받아. 이런 거 적을 알아야지 적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했다니까. 또 조선노동당 규약엔 그런 게 있어요. 당에서 하라는 데만 하고 도하지도 말고 못하지도 막 딱 그대로 하라는 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랑 똑같아요. 예, 이거 내가 안 됐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해. 이런 날라리 외국 걸 봤다는 게 그 성경, 라이프 성경이란 거. 이게 그건 왜 그러냐면 종교의 그 종교가 보이긴 해서 그 보지 말라는 게 호기심에 한국 사람들이 주사파들이 내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통하지 않았던 보위부원들
사과를 그 빨간 사과를 세 알만 먹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
사과요?
네. 사과 빨간 사과는 한 알에 만 달러고 세 알이면 3만 달러요. 그 한국에서 그런 게 없는가? 파란 사과는 천 달러고 한 알에 그 이게 암으로 통하는 거예요 다.
달러
천 달러 달러 이렇게 뭘 못한단 말이야 그 우리 통하는 거 들어가니까 빨간 사과 만 달러고 빨간 사과 한 알이면 만 달러고 파란 사과 하나면 그건 천 달러고 뭐 그렇게 다 그 통해요 그,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세 알 달라는 게야
빨간 사과 세 알만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는 말에 기한 내에 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들은 김 씨의 말을 믿었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심이 무척 강했던 간부의 말을 의심 없이 믿고 돌아갔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나면 끝나서 뭐 노동자로 강직되면 빌문대인데 풍치 박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만약 어디다 줬다 그래도 야 내가 그거 다 먹고 또 그거 들고 와서 너 굴때기 됐지 하면 내가 또 내야 되고 이렇게 살게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혹한 중국으로 일단 가간대.
김 씨는 당장 뇌물을 바칠 돈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바로 짐을 꾸렸고 북한을 떠났습니다. 아내에게 곧 연락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드라마 보고 걸려가지고 네, 그렇죠.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황당했죠. 그러면 일단은
집안이
아니 망한데 일단 남편을 살려야 된다. 남편을 살려야 내가 살고 우리 부모 형제가 살고 그 살리는 방법은 오직 대피 피하는 방법밖에 없거든. 피한 땅이 중국이거든. 그래서 갈 때는 보름 만에 간다 온다 하고 갔거든요. 근데 딱 보름 지나서 안 오니까 아 이거 무슨
폴 씨는 중국으로 건너간 후 제3국을 거쳐 미국에 도착하기까지 2년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 에나 씨는 남편이 없는 시간 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폴 씨가 미국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데요. 에나 씨는 자식 걱정하는 부모님께 아범이 미국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미국 하더니 결국은 그 나라에 갔구나라는 말을 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폴 씨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가족과 그런 식으로 생이별할 거란 상상은 하지도 못했었고 홀로 떠돌았습니다.
영어, 중국어 한마디도 모르지. 거기서 뭐래요? 중국에서 혼자서 헤맸지. 헤매는 게 뭐 한국에서 받지 않더라고. 자기네 불리익을 당한다고. 남자는 북한 남자는 무조건 신고해요. 이거는 다 제대군이어야 되니까.
폴 씨는 중국에서 태국 난민 수용소에 도착하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동경은 했지만 정말 이렇게 와서 살게 될 줄은 몰랐다는 폴 김 씨 부부. 김 씨 부부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생이별하고 2년 만에 미국 땅에서 재회했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도 지역은 구름 많고 평안북도는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 낮 최고 32도. 남포 아침에는 25도, 낮에는 33도. 신의주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은 31도. 중강 아침에는 21도, 낮에는 30도. 강계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6도, 낮 최고 32도. 개성 아침에는 26도, 낮에는 33도. 사리원 아침에는 26도, 낮 기온은 3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내리겠고 함경북도 지역은 오전부터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4도, 낮 최고 30도. 풍산 아침에는 17도, 낮 최고 25도. 장전 아침에는 25도, 낮 기온 31도. 청진 아침에는 22도, 낮 기온 26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3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겠고 서해는 오전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출발 뉴스쇼, 이 시간 진행의 도성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서명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중국을 겨냥한 조치들이 담겼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이번 국방수권 법안에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주목한다면서 이 조항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중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 투자자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며 이것이 양국 간 투자 협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는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가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인 목사 구금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터키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미국 전자제품 불매를 선언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4일 터키 여당인 정의개발당 행사에 참석해 터키가 경제전쟁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산 전자제품의 구매를 거부할 것이라며 미국에 아이폰이 있다면 다른 쪽에는 삼성이 있고 터키 업체인 베스텔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터키에 투자를 계획하는 업체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20% 가까이 가치가 폭락했던 터키 리라와는 터키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발표로 14일 일시 회복했지만 여전히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취재 도중 체포했던 미국의 소리 중국어 방송 기자를 6시간 만에 석방했습니다. 앞서 부유의 중국어 방송 소속인 이빙펑 기자와 또 다른 멀티미디어 담당인 알레나이 기자는 13일 중국 공안 당국에 의해 체포 구금됐습니다. 이빙펑 기자와 알레나이 기자는 산둥성 진안에서 중국의 저명한 반체제학자인 순홍광 은퇴 교수와 얘기를 나누던 중 체포됐습니다. 당시 순홍광 교수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빙펑 기자에게 자신이 체포된 경위를 설명하고 VOA가 자신의 구금 소식을 전한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수차례 인터뷰를 중단시키려 했으며 기자들을 아파트 입구에서 체포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13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관영 언론은 이날 파테흐 모빈, 즉 빛나는 정복자라는 이름의 탄도미사일이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아마디 하타미 국방장관은 이 미사일은 100% 국산 기술로 만든 것이라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 미사일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새 미사일의 구체적인 사거리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이란이 과거에 개발한 미사일 사거리를 200에서 300km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지난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중남미 공산주의 국가 쿠바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투표를 앞두고 공청회를 시작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쿠바 의회가 지난달 채택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13일부터 국민들에게 열람시키고 11월까지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전국적으로 3만 5천 곳에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 기간 해외에 거주하는 쿠바인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서 쿠바 의회는 지난달 20일 사유재산과 소규모 자영업을 인정하고 성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쿠바 최고 지도자의 임기를 5년 중임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중동에 아직 3만 명 규모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조직원이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알카에다와 함께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